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실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만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큰 일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미한 소리 같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그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똑같은 말로 불평하고 또 푸념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말씀 한번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불평, 이런 낙심의 내용들이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매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은 말로 또 불평하고 같은 생각으로 절망하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자라고 지금도 무지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들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으로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함이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내용을 사명으로 주시나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은 아람의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인데 장차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줄곧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서 하사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낙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우상 숭배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며 온 세상 열방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가 흥하게 될지, 그 나라가 흥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쇠하게 될지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어떠한 개인이 높임을 받고 왕이 되는 것과 그가 또 폐위되고 그가 또 낮은 자리에 곤두박질 치는 것과 그 각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순간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만 역사를 이어가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 워크하신다. 오늘 제목이죠. 역사를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고 오직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것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복이고 종인데 나중에 그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죽이느냐?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거짓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나봇을 죽이고 그의 탐욕대로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좌시하지 아니하신다. 예후가 활을 당겨서 쏘는데 그 화살이 요람의, 아합의 아들 요람의 염통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내시들을 시켜서 그 궁 위에 있는 이세벨, 이 나라의 지금 가장 실권자가 되는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이세벨을 그 궁 위에서 집어 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왜 낙심했나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쯤에는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생명과 같이 내 생명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주랭랑을 쳐서 그 남쪽 끝에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세벨. 아니, 실제로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온 나라가 그에게로 다 넘어간 듯 보였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궤까지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권세자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아주 심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공격, 어떤 박해,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정권이 오고 법이 바뀌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가 올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가 그렇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믿는 자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있는가?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데려가시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가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는 곧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내가 없다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를 이을 대신하는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획을 해 놓아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우리가 볼 때에는 아람 사람이고 또 하나는 권력자고 또 하나는 선지자고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여기 나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 세 사람 무엇으로 한 대 묶을 수 있습니까? 죽이리라, 죽이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어떤 칼입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의 칼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불러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다 그 뜻입니다. 예후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 그는 그 나라 안에서 분쟁과 내전과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내전의 칼인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피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도무지 피하지 못하는 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왜 엘리사가 죽이는가? 엘리사의 심판의 칼은 어떤 칼일까요?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말씀의 칼. 전쟁의 칼, 그것을 피할 수 있죠. 내전의 칼, 그것은 피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 말씀의 칼을 피하는 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아서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이 그 말씀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 하는 것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도 없는 것이죠. 왜 저러고 사나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저러고 사나? 이 바쁘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하는 것이 조롱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같은 이 말씀. 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불이 임하고 지진 나고 이 바람으로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그 심판을 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의 칼, 내전의 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 7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7천명이라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요. 거기다가 천을 곱한 아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둡고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남겨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참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가 어떻느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느니 하는 거기에 힘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함께 품는다면 하나님,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남기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정과 기질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남겨주리라.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지려고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멀리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역사를 이어가심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고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절망할 일이며 무엇이 낙심할 일이 될 것이냐,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며 지금도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며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